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신앙이 있어도 마음이 아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심령이 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어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가족상담사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한 주간 신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이 들어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서도 있습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개척하는 것이고 내가 쟁취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어느 시점이 되면 받아서 사는 거라는 깨달음이 옵니다. 이 하루도 받는 것이고 힘도 받는 것이고 지혜도 받는 것이고 건강도 사람도 받는 것임을 아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 하나님께 받아서 사는 게 바로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받아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쁨으로 받아 사는 두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인 자매님, 소리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매님들. 한 주간 강건하셨죠?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수인 자매님은요?
네, 저는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귀한 한 주였습니다. 지인분이 저를 위해 기도도 해주시고 계절 음식을 맛나게 드실 수 있게 용돈도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감격의 말씀도 해주셔서 정말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였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맞습니다.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셨네요.
네.
계절 음식 만나게 뭐 드셨어요?
저는 두릅이 몸에 좋다고 해서 두릅과 네. 그 외 산나물 위주로 지금 건강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도 두릅 좋아합니다. 근데 아직 못 먹었습니다.
아, 예.
역시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 수인 자매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소리 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해 주신다. 이걸 어떻게 느끼시나요? 우리 소리 자매님은.
네, 저는 뭔가 힘든 순간, 기쁜 순간에 아,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이렇게 내 안에 머물면서 같이 하나님이 저와 같이 힘들 땐 같이 힘들어 해주시고 기쁠 땐 같이 기뻐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믿음의 고백이 자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현실의 무게가 느껴지며 불안하고 두려울 때, 더욱더 기도에 집중해보세요. 두 자매님들처럼 건강도 지혜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까지 모든 것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살아감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엔 부모가 어른이라는 착각 네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수인 자매님, 지난주에 나눈 내용을 기억해서 복습해 볼겠습니다. 우리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네, 지난주에는 가족의 위계질서에 대한 부분을 나누었었습니다. 가족 간의 위계질서는 자녀 세대와 세대 간에는 각각의 일정한 위계질서가 놓여 있으며 먼저 가족에 들어온 순서대로 위계질서의 서열을 갖습니다. 위계질서는 힘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가정이라는 집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만 위계질서를 무너뜨려도 온 가족이 혼란에 빠집니다. 가족 집단 전체의 생존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배우자의 역할은 부부 안에서 이루어져야 건강한 가족 관계이며 자녀는 자녀들이 각자 자리에서 자신들의 영역에서 각자 주어진 몫을 살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다른 가족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한 가족은요, 위계질서가 있으며 관계마다 적절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수인 자매님, 건강한 경계선 세우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관계를 재구성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자기 결정권이었습니다. 자기 결정권은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의 보호와 교류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계질서를 세우려면 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기 결정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대와 친해지고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것처럼 상대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존중하고 갈등을 피하기보다 갈등을 풀어갈 줄 알고 상대를 염두에 두되 원치 않는 것은 거절하고 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관계의 자기 결정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자기의 결정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바로 나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에 필요한 자기 결정권이 단단해져야 합니다. 오늘은요, 가족이라는 틀에서 타인처럼 사는 것, 즉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에서 아내답게, 엄마답게, 아빠답게, 자녀는 또 자녀답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가족이라서 뭐든지 해도 다 괜찮다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여러 시간에 걸쳐서 부모가 어른이라는 착각이라는 주제로 미성숙한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요, 독립된 존재로 서로 행복한 가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모와 자식 관계의 회복을 위한 과정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주의력은 내 가녀린 기척도 곧장 알아챌 만큼 언제나 예민했다. 하품을 거푸하며 바느질로 밤을 지새우는 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귀는 언제나 문 밖 어딘가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원하건대 제발로 돌아와 어머니의 자존심에 더 이상 상처는 주지 않을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내 미세한 기척도 눈치챌 수 있었던 것이었다.
어머니는 떠나가버린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당신만 간직하기 위해 아버지의 추억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는 그런 어머니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아버지를 추억하려 했었다.
네, 감사합니다. 두 자매님이 읽어주신 앞의 내용은요, 김주영 소설의 홍어의 한 단락이었습니다. 외진 산골 마을에서 삭반에 질러 연명하는 젊은 어머니와 어린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인데요. 어린 아들 세영이가 10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해체된 가족 구성원들이 느끼는 깊은 상처와 상실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설은 작가의 어린 시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신자 여러분, 아버지의 부재로 나타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수인 자매님, 북조선에서 남편을 나그네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나그네라는 말을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그런 말이 있었구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나그네라는 말은 노래 가사처럼 정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사람이거나
네.
낯선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제가 나그네를 남편을 뭐 이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가정의 돌봄과 자녀의 양육은 집에 있는 아내분이 대부분 하고 남편들은 외지에 나가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못 오는 날도 많고 뭐 떠돌아다니는 그 경우도 많아서 그렇게 남편을 아내분들이 나그네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신자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요? 네, 소리 없는 반응이 들려오는 것 같긴 하지만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부재는 가정 안에 아버지가 사라진 현실을 말하기도 하는데요. 자,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 아버지가 상징하는 전통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네.
가부장적 질서, 가정의 가치체계, 권위, 유계질서 등이 무너진 모습을 말하지 않을까요?
또 아버지의 부재는 혼자 자녀들을 키우며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의 희생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설 속에서 찾지 않아도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아버지, 어머니의 부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늘어나는 이혼 가정, 출산율의 감소,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 등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의 중심인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네,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정의 부모의 역할과 모습이 예전과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잠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을 바깥 양반, 아내를 안사람이라고 불렀다. 예전의 아버지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녔다. 아버지는 밖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었다. 해가 뜨면 집을 나갔고 해가 지면 집에 들어왔다. 집안 살림과 아이들 곁은 늘 엄마의 몫이었다.
요즘은 세상이 달라져서 여성들도 사회 진출이 활발하고 맞벌이가 대세로 자리 잡고 가사일이나 육아 또는 부모,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시대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전통적인 질서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두 자매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은 어떠셨나요?
저희 집도 비슷한 경우인데요.
네.
아버지는 직업적으로 국내와 해외를 자꾸 드나드시는 일을 하시다 보니 한 달에 한두 번 벌 때도 있었고 몇 달에 한 번 벌 때도 있었거든요.
예.
대신 어머니는 전반적인 가정사와 자녀 교육 모두를 다 돌보시는 현모양처의 표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수인 자매님이 아버님이 나그네셨군요.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 자매님이 어떠셨나요, 부모님은?
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맞벌이를 하셨고 그런데 어머니는 또 추가로 가정 업무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좀 상대적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아무래도 바깥 일과 또 자녀 양육, 집안일까지 다 하시다 보니까 어머님의 희생이 좀 많이
네. 네,
보이셨다는 얘기시죠?
네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나눔을 듣다 보니 저도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저희 부모님 역시 평생 아버지는 바깥일, 어머님은 집안일을 하셨던 분들이셨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부모님들이셨나요? 그리고 나는 어떤 부모인가? 이 시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 일터에서 뼈를 묻을 각오로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만 하던 아버지들은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게 되면서 장성한 자녀들에게 관시를 받거나 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소통을 한 까닭에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는 편하고 온갖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도 아버지가 등장하면 대화가 중단되거나 침묵이 흐른다. 아버지와 대화를 거의 안 한다.
네, 그렇습니다.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집안의 모습들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일까요?
아마도 아버지와 대화한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아버지도 자녀들도 잘 모르니까 어색한 침묵만이 흐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땅히 할 말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못하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친밀함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네, 맞습니다.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버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기에 내 자녀와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되돌릴 순 없겠죠. 이런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과의 친밀감을 요구한다면 자녀들은 대뜸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어디 계셨나요?
네, 아버지의 부재로 자녀들이 또 결핍이 낳은 아버지 증후군이 있습니다. 아동심리학자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가장 강력히 인식할 때는요, 아이들이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맺기 전인 2살부터 6세 무렵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자란 자녀들은, 즉 부성애를 체험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부성애를 체험하지 못한 아이들은요, 보이지 않는 상처와 상실감을 안고 삽니다. 무엇보다도 아들들은 남성상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해서요, 건강한 남성상을 만들 수 있는 표본을 얻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생님,
네.
어른이 되어서 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자신의 어린 시절과 같은 건강하지 못한 역기능적인 가정을 만들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자녀들이 어린 시절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경험한 것이 적거나 없기 때문에 잘못된 가정의 모습이 구조적으로 세습되거나 재생산되는 악순환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애정결핍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역기능적인 관계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선생님, 네. 그렇지만 엄마가 충분한 사랑을 주었다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애정결핍은 다른 사람에게서 마땅히 받아야 할 애정을 받지 못했을 때 느끼는 불편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리자매님.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라도 엄마의 충분한 사랑을 받았다면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어머니에게서 받은 사랑과 아버지에게서 받는 관심 어린 사랑은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정결핍으로 나타나는 다른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경험해보지 못한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잘 모르고 당황스럽기도 하면서 어쩌면 회피하거나 도망치기도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관심과 사랑이 부담스러워서 거부를 하거나 아예 사람에게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뉴욕대학의 심리학자 폴로비치 교수는요, 아버지의 부재, 무기력, 죽음, 학대 등에서 유발된 고통스러운 경험의 기억들과 결핍이 무신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에 저서 무신론의 심리학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펄비츠 교수에 따르면 어린 시절에 경험한 아버지의 부재 또는 아버지로부터 상처와 상실감을 겪은 사람은 아버지로 상징되는 절대적인 존재나 신적 권위의 거부와 부인으로 귀결되는 모습이 보인다.
선생님, 이 말은 네. 가정의 의미가 많이 변했어도 네. 아직까지는 가정이 사회의 최소 단위이며 개인의 삶을 영위하는 기초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건강하지 못한 모습은 아버지의 책임이 크고 그 역할은 중요하다는 의미로 다가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는 가족을 새롭게 보는 관점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들은요, 자신 스스로를 아버지는 돈만 버는 존재가 아니라는 관점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며 눈높이를 맞추고 추억을 공유해야 하는 존재로 달라져야 합니다.
선생님.
네.
추억을 공유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일상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많은 경험을 같이 하며 삶에서 희노애락의 삶을 같이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억이 꼭 좋은 기억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추억하면 좋은 것, 행복한 것 위주로 말하고 아픈 것이나 슬픈 일들은 아픈 상처로 또는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자 어렵고 힘든 것을 꼭꼭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두 자매님은 아버지와의 추억 공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버지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우리 수인 자매님부터 하나씩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네. 나란 일을 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가정에는 무관심이지만 권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신 분이셨고
네.
가정에 충실하지는 못하셨지만 부유한 삶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당신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아버지 하면 지금 수인 자매님과 얘기하신 그 딱 떠오르는 그 단어들, 그 이미지가 내가 갖고 있는 아버지의 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리 자매님은 어떤 추억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되게 굉장히 예뻐하셨고 그래서 제가 원하는 뭔가 썰매 같은 게 제가 원한다 하면 만들어주시고 또 심심하다 하면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어요?
옛 이야기 있잖아요. 흥과 널브 이런 거.
옛날 구전되어 있던
네,
이야기들이요?
맞아요.
아, 예, 그러셨군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나눌 추억 많으신지요? 아니면 지금 자녀들과 나눌 추억을 많이 만들고 계신가요? 아버지가 된 신자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소소한 추억거리 하나라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질문인데요.
네.
저처럼 장성하여 분가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떨어져 살기도 하고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요. 하루아침에 침몰해질 수도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그러나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면 됩니다. 먼저 다가가십시오. 장성한 자녀, 따로 살고 있는 자녀라도 전화, 편지 등으로 때론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아버지의 속내, 부모의 마음을 비치고 전하면 됩니다. 부모의 부재로 인한 결핍은 부모가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인데요.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신자 여러분,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네.
자녀들 역시 부모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부재, 부모 사랑의 결핍을 내 자신의 당대에서 멈추고 끊으려면 자식도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나의 자식들이 보고 배웁니다. 내가 받은 상처나 아픔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비난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어쩌면 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아버지께, 어머님께 먼저 따뜻한 손을 내민다면 더 빠른 회복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수인자매님, 아까 저에게 질문하셨죠? 어떤 질문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장성한 자녀가 네. 부모님한테 잘하고 사이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여쭤봤던 것 같아요.
네, 어떠신가요? 수인자매님도 지금 분가에서 혼자 살고 계시죠?
네.
아버지와 좋은 추억거리 또 아버지가 갖고 있는 기존의 생각들을 조금 달리 바꾸고 싶으시다면 지금 어떠한 행동, 어떠한 말을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에게.
맛있는 거를 사주면서 좋아하는 거를 같이 공유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그게 한순간에 행동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네. 선생님 말씀처럼 그동안에 서먹했던 감정들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놓고 좋은 쪽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은 자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식인 수인 자매님은
네.
지금 내가 바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거를 사줄 것 같아요.
아, 아버님이 좋아하는 것을 네. 사드리고 싶다.
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지만 타인처럼 살아온 시간을 우리는 거슬려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회복하려는 서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신자 여러분, 여러분들 또한 아버지, 어머니의 부재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아픈 상처들이 있으시면요. 빨리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용기 있는 행동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나의 자녀와 공유할 추억거리가 없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만나.
안녕하세요. 북조선에서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만나 백호 목사입니다. 은미 자매님과 사라 자매님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라입니다.
네. 먼저 우리 찬송으로 오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전에 찬송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합니다. 찬양을 부름으로써 묵상이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찬송의 고백처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북에 계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미 자매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오늘도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에 있는 성도님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말씀의 주제나 내용이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딸 스문 아래 그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선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듬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로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핫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스레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두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아멘. 네, 이렇게 사실 이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나오고 또 사람 이름들이 이렇게 나와서 조금 이렇게 읽을 때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도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정리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번 제가 최대한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1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장막에 떠올라서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광야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둘째 해라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 것인가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것을 첫째 해로 시작해요.
그러면 시내산을 출발할 때가 둘째 해 둘째 달이니까 출애굽한 지 1년하고도 두 달 만에 출발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시기도 중요한데 장소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자주 들어봤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언제 도착하냐면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도착한 것이 시내산이군요.
네.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 얼마 만에 도착했다고 하죠?
3개월 만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네. 출애굽을 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산에 11개월을 머문 후에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말씀처럼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에 출발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러면 시내산을 출발하여 어디로 향했나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로 행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는 순서가 아주 질서정연한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질서정연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때 가장 먼저 출발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서대로 14절에 유다 지파가 선두로에서 출발합니다.
선두로 유다 자선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출발한 지파가 28절에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네.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했던 레위 지파는 언제 출발했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 자, 17절입니다.
이에 성막을 거듬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네, 레위 지파가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는 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 중간에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긴 본문을 이스라엘 열두 지파가 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정연하게 첫 번째 지파는 유다 지파를 시작해서 가장 나중에 납달리 지파가 그리고 중간에는 성막이 위치하여서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출발했구나라고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모세는 시내산을 출발할 때 미디안 사람 호밥에게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행진할 것을 요청을 해요. 민수기 10장 19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 그런데 네. 모세가 호밥에 같이 가자고 하는데 호밥은 가지 않겠다고 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호밥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결국 같이 갔다는 말씀이세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사사기 4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자, 사사기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네요. 그죠? 호밥이 나오죠. 그래서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사기에 지금 호밥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밥은 모세가 같이 가자고 요청했을 때 같이 동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알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이유가 31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네, 호밥이 광야에서 어디서 장막을 지칠지를 알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눈이 되어 달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눈은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호밥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광야 길을 가보지를 못했어요. 광야의 지형도 모르고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호밥은 광야에서의 지형이나 생활을 잘 알고 있어요. 광야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밥이 가지고 있는 이 광야에서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네. 언약궤와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구름만 있으면 되지, 즉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이루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언약궤와 구름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만 있으면 되지, 그거 외에 뭐가 필요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구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지만 지금 호밥의 지혜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알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뜻을 이루는 지혜나 과정은 너무 간과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좀 저의 예를 한번 들고 싶은데, 저는 이제 우리는 이제 결혼을 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결혼을 허락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다일까? 그러면 끝나는 것일까? 아,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하신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나는 이제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거야. 이제는 다 잘 될 거야. 아, 서로 싸우지 않고 행복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실 오히려 하나님이 인도하신 사람과 결혼하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도하신 사람과 결혼하게 하신 사람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집안에 있는 돈을 관리할 것인가, 또 앞으로 아이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양육하고 키울 것인지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을 이루어내는 지혜와 과정이 필요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너무 간과하고 내버려 둔다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데 혹시 우리 두 분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경험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아니면 반대로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또 과정은 또 무엇일까? 또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으면 혹시 같이 나누면 좋겠는데.
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경험은 없고요.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나 과정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한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낙심하거나 좌절의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기도하고 또 잘 이겨내다 보면, 그 다음에는 기회가 꼭 찾아오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네, 저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첫 번째로 구하는 지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과의 네. 친밀함을 네, 네. 구하고 있다. 네, 좋습니다. 혹시 호밥의 지혜가 우리 삶에 있어서 필요할 때는 언제였을까요?
저는 저의 그 믿음이 약해질 때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곤 하는데 그 마음이 어려울 때나 그럴 때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말씀이나 찬양을 들으면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많이 영혼의 양식을 네, 성경으로부터 제가 잘 구하고 또 그런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매는?
아, 네, 저는 이제 학업에 관련돼서인데 제가 이제 청소년 관련된 뭐 활동을 만든다거나 그런 이제 과제를 할 때 제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네요.
네, 그래서 먼저 경험한 선배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그렇지.
교수님의 이제 그 지혜를 빌려서 이제 과제를 하거나 활동을 만들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좋은 예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북조선에 계신 성도들께서는 말씀을 들으실 때 마음에 와닿는 단어와 구절에 색칠하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선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엘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듬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의 군대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대의 아들 슬로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하디는 성모를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세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브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이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다음으로 단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우리의 묵상 중에 혹은 우리의 나눔에서 새롭게 깨닫거나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아,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 적절한 비유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호밥의 지혜도 필요하고 또 인도하심을 이루는 그런 지혜와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유, 오늘 내용을 우리 나눔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잘 요약해 줘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라자면은 네.
아, 네, 저는 말씀 중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리고 진영이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신 것들의 내용들이 좀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네, 많이 느껴졌어요. 그들의 쉴 곳을 위해서 먼저 찾았고 그리고 해가 비치는 그때는 그 구름 이름으로 그 위를 덮여 이렇게 덮여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여정을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쉴 곳을 찾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우리 사라자매의 나눔에서 저도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보지 못했고 느껴지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의 마음도 이렇게 따뜻하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런 거 못 봤어요. 예, 사라자매 묵상이 우리 모두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을 어떻게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북에 계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녘에 계신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매일 만나처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경험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만나!